통수에 걸렸다.
불쌍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아유. 저 자식 가만 놔두면 고래가 새끼도 낳고 젖도 먹인다고 할 놈이네.
아이 그렇다니까요. 새끼 낳고 젖 먹이고 젖 먹일 때는 또 미역도 뜯어 먹어요. 자식을
삭생해 버릴 거야. 저 안에 방에 저 안에 방에 숨겨 버릴 거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니 진짜 총구석에 있어서 뭘 모르는 건데요. 바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깊고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아이들과 별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대가리에 횃불이 있는 놈이 있어요. 왜? 이 놈도 수천 마리가 맞박에서 불을 집에는 바다가 순식간에 그냥 날치라는 놈이 있어. 얘네 날개에 달린 물고 그놈도 수만 마리가 물속에서 쫙 헤엄치다가 물 밖으로 탁 나오면서 그냥 날개를 쫙 헤엄쳐 여기서부터 그냥 수만 마리가
날치나 날 낳고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아이고 괜히 배만 고프네. 왜요?
재담은 그만이다. 화포 한 방이면 잡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한 방이요?
예, 난,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절대방은 있어야 돼.
뭐 많이 보셨던 영화죠, 그렇죠? 되게 재미있는 장면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들리는 핵심은 뭡니까? 사람은 자기 경험치의 한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냥 달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경험한 것만 알지 않아요, 절대. 사람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추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에서가 경험한 만큼이 노른자만큼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상상의 치, 흰자만큼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은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산정틀처럼 고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큰 패러다임에서 물고기란 패러다임 안에서만 상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란 패러다임 안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상상해 볼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물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호수의 몇 배를 더하는 것 정도로 내가 상상력 폭을 넓힐 수 있는데 호수만 봤던 사람이 바다라는 규모를 상상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내가 물고기라고 갖고 있는 내 민물고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고래까지는 상상이 불가능해. 그래서 그건 뭐 어떻게 들려요? 거짓말로 들려요. 이게 우리가 어떤 한계? 우리의 인식론의 한계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인식론의 한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까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산에 있는 사람들과 고래만큼의 거리보다 가까울까요? 뭘까요? 하나님이란 존재는요, 우리의 상상의 역치를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근데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 익숙한 방법을 해석을 하려고 하죠.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딱 두 개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고기 패러다임이 있다고 했죠. 사람들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법은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현상은 오감으로 받아들여요. 보고, 맛보고, 느끼고, 그쵸? 냄새 맡고, 들리고. 이게 오감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 이 공간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 이 불빛이 이렇고 색감이 어떻다라는 거, 이 실체는 감각으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와 이거 되게 잘 지었다 그럴 때 이 구조, 이 논리, 이 건축이라는 어떤 개념은 뭘로 받아들여요? 언어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인식의 방법은요, 오감으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은 개념으로 받아들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또 개념으로 받아들인 건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어와 논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있진 않은 것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근데 그건 다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념과 언어, 논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수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기본적으로 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딱 하는 순간 이 사람 이 패러다임 안으로 하나님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던가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보여주던가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보여줘요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세요. 하나님께 나타나시면 내가 믿을게요. 아니면은 신 존재 증명을 해보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봐. 신이 있다는 걸 설명해봐. 내가 납득이 되면 믿을게.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교회 가보자. 그래서 가면서 뭘 기대해요? 경험을 기대하죠. 이렇게 느껴지길 기대해요. 뭔가 보이든가 들리든가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뭐 안아주는 느낌 같은 거라도 이렇게 촉감 뭔가 느껴야 돼. 내가 느껴야 돼. 근데 뭐가 느껴질 않아.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결론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교회 왔어.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라고 성경을 딱 펼쳤어. 펼쳤더니 어디서 시작을 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시작.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지. 3분의 1의 앞부분은 뭘 해야 돼? 신존재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 어떻게 시작해? 있다고 치고 시작을 해버린단 말이야. 에이, 그러면 제일 어려운 부분을 쓱 넘어간 거잖아. 제일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는 실망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 일반인들 가장 실망하는 부분이 신존재 증명에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패러다임 속에서 해석을 하니까. 근데 보세요. 이건 감각은요. 이건 쓸데없는 얘기지만 감각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대상만 인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정된 실체가 있는 대상에 대한 바른 정보만 인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봐요. 카멜레온이 있어요. 근데 지금 파란색이에요. 내가 파란색 카멜레온을 봤어요. 카멜레온이 파랗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왜요? 카멜레온은 고정되지 않은 실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파란색이지만 조금 있다면 빨간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카멜레온은 파랗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각이란 게 이렇게 정보 습득 기준이 낮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보고 아 진짜 그렇구나라고 내가 정보로 받아들이려면 그게 고정된 실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실체예요? 아니죠. 실체는 따로 있는데 그렇죠? 비실제 그 실체가 아니야. 실제는 따로 있는데 어떤 이미지만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그린 그림 같은 거지 하나님의 실체랑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그린 건지 딴 놈이 그런지도 알 수가 없어. 그러면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감각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검증할 수도 없는 데이터를 주기만 하면 그 데이터를 다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를 받으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소스죠. 이거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 어떻게 된 거냐? 그거를 까볼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믿는 거지. 이 데이터를 믿는 거지. 그냥 나 혼자 데이터랍시고 아무렇게나 써서 준다면 이거 데이터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여줘도 믿으면 안 돼요. 사실. 본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거야? 그게 자꾸 난 봤어요. 난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거야? 여러분 사탄이 홀로그램 정도 못 만들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현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실체예요. 말이 어렵지만 현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실체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리즈너블하게 이해를 할게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현상을 보여주고 그 현상을 정리내는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내가 보이지 않는 원리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 우리가 합쳐보면 이렇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이런 원리가 존재하는 거지. 무거운 걸 들면 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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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 그럼 이게 땡기는 힘이 있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리로 설명하려고 해도 여전히 뭐가 필요해요? 증거,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하는 건 뭘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하는 건? 여러분, 내가 여기 있어요. 김봉현 존재 증명 해봐요. 어떻게 할래요? 김보면 존재 증명 해봐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본 비트겐슈타인 책 읽어본 적 있어요? 비트겐슈타인 책 읽어보시면요, 이 손이 여기 실제하느냐에 대해서요 한 단락을 달아요. 한 챕터를. 이 손이 여기 실제예요? 이 손이 이 형태로 여기 실제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 실제 형태를 내가 인지하는 방식인 거예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박쥐가 이 손을 보면 다르게 인지하죠. 그렇죠? 박쥐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니까, 음파로 들으니까,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소는 내가 인지하는 방식이 실재하지 않는 뭐 이런 개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여러분 손존재 증명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실재하는 거는 실존하는 거는 인식하고 묘사하는 거지 존재 증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존재 증명으로 아 있는 걸 인지하지 않아요. 만나야 있는 걸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도입이 안 돼요. 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믿잖아요. 여러분 이 방식이 믿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 좋아하는 쪽은 믿은 다음에도 뭘 원해요? 믿긴 믿어. 근데 믿은 다음에도 계속 뭘 원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10년째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한 번 정도는 나한테 나타나셔서 뭔가 따단하고 나타나서 광명한 천사님으로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셔야 내가 신앙에 뭔가 어떤 단계로 도입 진입한 것 같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아직 초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러면 그 관점이 초보적인 거예요. 오감으로 자꾸 인지하려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요 그 반대쪽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이쪽은 신비주의로 많이 가.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산에 많이 가셔. 막 느껴야 돼. 이 반대쪽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멋있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66권으로 이미 응답하셨는데 무슨 응답이 또 필요하냐는 거지. 멋있잖아. 하나님 응답을 왜 또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이미 66권을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너한테 뭔 말을 하고 싶었는지 다 정해놨어. 근데 이건 안 읽으면서 응답을 또 달래.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들으라는 거야. 너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럼 이쪽은 어디로 가요? 이쪽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요. 포인트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뭔가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을 이론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이나 정서적 측면이나 욕망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고 기독교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 깊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이 없어도 돼. 왜? 응답은 다 왔으니까. 이 책이 응답이고 이 책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책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약간 이슬람 비슷하게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쪽이 서로 싫어해. 이쪽에서 보기에 저쪽은 어때? 저쪽은. 아, 약간 바리새인 같은 애들이야. 서기관 같은 애들, 공부하는 애들. 이쪽에서 보기에 쟤네들은 그냥 멍청한 애들이야. 아직도 뭐 이렇게 산에 가서 뭘 보고 뭘 만지고 그러려고 66권을 응답을 해주셨는데 멋있잖아. 이 멘트는 되게 멋있어요. 하나님께 66권을 응답하셨는데 무슨 응답이 또 필요하냐. 너 그거 다 읽어보긴 했냐. 무슨 말인지 아냐. 그걸 다 읽어보고 다 아는 다음에 그래도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 응답을 구해라. 그럼 우리는 다 아웃이지. 그치? 둘 다 뭐가 돼요? 올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거나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없다고 착해요. 제가 성경 한 번도 다 못 읽었고 아직도 아는 게 부족한데요. 그게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이쪽은 내가 체험이 없고요. 체험이 부족해서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둘 다 편중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여전히 고래의 설명을 듣고 되게 답답해하는 산적의 이미지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안에 하나님을 꾸겨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계속 편집되고 왜곡돼서 인식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응답은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와 진짜 있구나 이거 하고 싶어서. 저 사람한테 응답은 그냥 성경책이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 맥락을 이해하시고 하나 더.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시작되냐면 빨리 할 수 있겠다. 응답이란 건 어떻게 돼 있냐면 응답이란 말 자체가 리스폰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가 먼저 있어요? 간 게 먼저 있죠. 기도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응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사람한테 뭐가 전제될 수밖에 없냐 하면 내가 했던 기도가 전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했던 기도가 환경의 기도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신존재이면 다 됐고 어떻게 해야 응답이야? 그게 돼야 응답이야. 그렇죠? 그게 응답이잖아요. 응답. 내가 했던 거에 대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방식을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 그렇게 됐어. 이 사람은 들은 것도 없고 성경도 몰라. 근데 그 순간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안 됐어. 그럼 하나님은 없구나. 그것도 응답인 거야. 하나님 없구나. 있어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있어도 개입할 능력이 없구나. 그게 응답이 되는 거죠. 80년대는 다 기도가 뭐였어요? 환경 변화 기도가 트렌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응답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했어요. 응답이 뭔가요? 그걸 왜 물어봐? 응답이 뭔지 누가 몰라. 80년대 응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답은 뭐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죠. 그렇죠? 그때는 이 고민이 없었다고. 어떤 사람만 있는 거야? 응답 받은 사람이랑 못 받은 사람만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화랑이었잖아. 6% 7% 성장할 테니까. 그러니까 응답 받은 사람이 많았지. 뭔가 기도한 대로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간증들이 넘쳤단 말이야. 저희 아버지도 그때 주관중연이라고 신문에 간증에 실을 줬어요. 아버지가 간증. 무슨 간증? 가구점을 하셨으니까 일요일에는 매출이 두 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싼 물건은 부부가 주말에 같이 사러 나오지 누가 남편 혼자 아내 혼자 나옵니까?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이 평일 매출이 두 배 세 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 네 번을 쉬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은 4주 장사하는데 난 3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일요일 못 쉬어. 근데 아버지가 또 그 옛날 교회는 쉬어야 되잖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는 걸 알고 나만 와 있고 여기서 직원들이 돌리는 거 아니라 문을 닫겠다. 문을 닫았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매출이 두 배, 세 배가 일어난 거 오히려. 닫기 전보다 더 많이 팔렸어. 그래서 막 간증을 쓴 거지. 그래서 주간충연 한 면에 막 문을 닫았더니 뭐 몇 배로 벌게 하셨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닫은 놈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안 닫은데 망한 애는 은혜 없는 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땐 그랬어요. 그땐 응답 자체를 고민을 안 했다고. 왜? 환경 변화가 응답이니까. 근데 90년대 들어와서는 뭘 되게 욕하기 시작해서 기복주의를 욕을 엄청 하기 시작했어. 기복주의 막 이러면 그냥 뭘 구하는 놈은 다 죄인이야. 그땐 또 뭐 해달라고 그러면 다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기복주의. 대신 뭐 해야 돼?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안 할게요. 대신 뭐 해줘? 어느 쪽으로 가야 잘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도대체. 아니 잘 되게 해달라고 안 하겠대. 내 딸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기복주의래. 하나님 이 남자인지 저 남자인지 가르쳐주세요. 이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하여튼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어. 인도하심. 품이 있잖아. 기복주의보다. 인도하심. 주를 따라가. 주를 신뢰야. 괜찮아. 대전제가 아니라 방법적으로 하나님이 지름길이다. 그때 나왔던 책들은 그게 트렌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90년대부터 응답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어. 왜? 이거는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 고민 때문에 응답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님 이 직장을 가요 말아요. 얘랑 사귀어요 말아요. 이 교회를 다녀요 저 교회를 다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아 하나님 응답이 필요해. 응답이 나한테 대답을 해달라고. 이때 응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때 응답은 뭐야? 이때 응답은 화살표죠. 화살표만 주면 끝나요? 아니지. 화살표대로 가면 뭐가 있어야 돼? 서프라이즈.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패키지죠. 아 사실 그래서 트렌드가 80년대가 나. 어차피 똑같은 거 그냥 기복으로 가세요. 서로 깔끔하게. 그게 낫잖아. 인도하심이 그거잖아. 인도하심이 하나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가르쳐줘요. 오른쪽 가고 오른쪽에서 딱 갔더니 오 이런 게 있었어. 와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예비하셨구나 이거잖아.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하여튼 90년대 트렌드 이렇게 됐어요. 그때 응답은 뭐예요? 오른쪽 왼쪽 화살표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왜? 난 지금 되게 중요한 때거든. 중요한 때야.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아까 내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전 여러분 교회 옮기면서 기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화살표만 가르쳐달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화살표대로 가면 거기 보물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응답이라고. 세 번째. 2000년대 와서는 트렌드가 또 바뀌었어. 왜? 경제가 더 어려워졌거든. 경제가 더 어려워졌어. 처음에는 다 잘 됐어. 그러니까는 뭐 그냥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된다고. 두 번째는 되는 놈만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어. 지금 어때? 다 안 돼. 우린 다 안 된단 말이야. 큰 흐름이 꺾였어. 잘 되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가?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뭐예요? 속이나 편하자잖아. 내적 평화라고.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뭐예요? 지금 기도가. 지금 기도의 핵심이 마음의 평화를 갖고 기도를 많이 해요. 내면의 기도, 심리적인 기도, 정서적인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상황은 안 바뀔 거 내가 알겠으니까 기분이나 바꿔달라고. 여기서 응답이 중요해요? 여기서 응답이 덜 중요해요. 기도를 해서 뭐가 좋아지면 돼? 기분이 좋아지면 돼. 그럼 그게 곧 응답이야. 패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내가 물어보면 yes, no 대답이 오는 응답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트렌드에서 90년대 방식의 화살표 구하는 기도에서의 응답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여운이 2000년대까지 왔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뭘 생각해? 뭘 상상해? 응답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오른쪽 왼쪽 화살표 가르쳐주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이 뭔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뭔가 신앙이 안 깊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을 잘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게 신앙의 중심인가?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겠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사업 성공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 여러분들 별로 안 쳐주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결국 잘 됐어요.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쳐주냐고. 기독교에서는 뭘로 쳐줘요? 영적 성장으로 쳐주는 거죠. 또 이걸 왜 쳐주는지 난 잘 모르겠어. 왜 이걸 신앙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똑같은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냥 진짜 포장지만 살짝 바꾼 거잖아. 그냥 익숙한 걸 새롭게. 여러분, 응답에 대해서 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면, 응답에 대해서 뭔가 앞에 얘기했던 흐름, 이 두 가지 흐름이 같이 있어요. 앞에서 흐름처럼 뭔가 봐야 응답을 받은 거고, 그래야 신앙이 좋은 거다라는 패러다임. 뭔가 내가 오른쪽 왼쪽 헷갈릴 때 방향을 들어야 되고, 그 방향대로 갔더니 서프라이즈를 만나야 뭔가 응답을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응답의 트폭이요 되게 줄어들고, 그걸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앙 수준이나 하나님과의 교제 정도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왜곡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좀 걸어 나오셔야 돼요. 응답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좀 다른 관점으로 응답을 보시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봅시다. 결론만 얘기하면 돼요. 그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각이라고 하는 게 금방 끝나. 30분이면 되겠다. 여러분, 감각이라고 하는 게 오감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과, 그건 여러분 오감으로 느껴요? 아니요. 영으로 느껴요. 그럼 다시 그 고래로 돌아가요. 영으로 느낀다니까, 아, 영으로 요 갈비뼈 사이에서 간질간질하게 느껴지는 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혀 모르는 개념 있다는 블랭크를 상정하세요. 머릿속에 인간의 상상력은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영으로 느껴요. 지금까지 전혀 모르는 거, 고래 같은 거, 이거는 고래보다 더 큰 거. 하나님을 느낀다면요, 오감으로 느끼지 않고 머리를 이해하지 않고 영으로 느껴요. 영으로 느낀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제가 단언컨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느끼는 걸 경험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한 석 달 빠졌던 애가 상태가 애매해지더라, 이런 거 경험해본 적 있어요? 있죠. 윤영이 또 고개를 또 끄덕이고. 그렇죠? 아, 이게 영이 뭔지 깨달으려고 영적 순례를 한 거예요, 이게. 아, 진짜 신기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현저하게 줄이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뭔가 뭘 느껴요? 내 안쪽에서 블랭크를 느껴요. 뭔가 제일 안쪽에 공백감 같은 걸 느낀다고. 신기하게. 거꾸로 내가 하나님과 예배이건 성경 읽기이건 기도이건 어찌됐건 내가 의미 있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내가 의미 있게 하나님과 접촉량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 안쪽에 단단한 게 생겨나는 걸 경험해요. 그 단단한 건 뭔가 똑바로 생각을 하고요. 선한 걸 원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요. 이런 단단한 게 이 안쪽에 생겨나는 걸 경험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소극적으로 감각하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감각하잖아요. 하나님을 감각하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가수면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건 다 감각적 오감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비유적인 거예요. 영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이 소생된다고. 가수면 상태에 있던 애가 깨어나.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안쪽이 비어 있었는데 얘가 무슨 탁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풍선, 바람놈이 이렇게 풍선처럼 뭐가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면 내 가운데가 딱 살아나서 중간에 든든하게 딱 생기는 걸 경험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영감이에요. 이게 영적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패턴을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뭔가 보고 느끼는 거 혹은 왼쪽 오른쪽 생각하는 거는 상황이라는 큰 대전제하에서 신앙을 하위 구조로 놔버린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오른쪽 왼쪽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앙은 삶의 하위 구조입니다. 신앙은 삶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보세요. 운동하라고 얘기하죠. 운동. 운동 열심히 하죠. 우리 혜선이 운동 열심히 하죠. 열심히 인스타에 엄청 자랑해요. 나 운동하면. 지수 리즈죠 지금. 지수 결혼해서 운동 열심히 했어요. 또 하나 전성기를 알고. 그리고 운동 얘기하면 뺄 수 없는 넌 너지. 유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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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이가 보여줬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인체의 신비. 운동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 먹고 사는 거랑 직접 연결돼요? 아니죠. 어? 운동을 하면 뭘 느껴? 나한테 몸이라는 게 있다는 걸 느껴. 원래는 몸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내가 옷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걸 입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운동이라는 자극을 주니까 몸이 살아나는 걸 경험해. 그렇지? 몸이 달라져. 그리고 그 몸을 갖고 삶으로 들어갔더니 삶을 내가 다르게 대해. 여러분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 패턴이에요. 기본적으로. 포인트 아시겠죠? 신앙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건 하위 구조로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게 상위 구조가 아니라 신앙은 내가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 대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자극점이 됐더니 내가 영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 영이 이렇게 살아나. 내가 운동하기 전에는 거기에 근육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더니 거기 근육이 붙어. 근육이 생겨.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근육이 붙더니 내 지방이 없어져.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자극점이 생, 하나님이란 자극점이 생기니까 내 영이 살아나. 그리고 뭐 어떤 지방이 없어져. 내 죄악이라고 하는 세속적만한 지방이 빠져버리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박힌 상태로 삶에 딱 임했더니 삶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역량이 달라지면서 삶의 결과가 달라진 게 80%예요. 그게 80%. 그리고 나머지 20, 30%도 이게 될 때 하나님이 협력적인 개념으로 그러면 풀패키지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가 이 영적 갱신과 그거 없이 아 나는 그냥 환경에 압도돼 있어. 아, 너무 죽겠어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여기서 무너질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있죠. 근데 그게 날 바꿔요? 내 영을? 그게 내 영을 바꿀 수가 없지. 왜냐하면 지금 내 자체가 패러다임을 환경으로 도는데 내 영이 어떻게 바뀌나. 내가 환경의 하부 패러다임으로 신앙을 돕기 때문에, 환경의 하위 구조로 신앙을 돕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받아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끝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인생에 맛있는 거 음식 한번 사주거나 크게 위로해 준다고 그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저랑 신방 한번 하는 거 도움 돼요? 도움 안 돼요. 무슨 도움이 돼요? 그냥 신방 같은 거 해봐야 너무 김이 꽉 차올랐다가 그 김 한번 빼는 거죠. 그냥 한번 얘기하면 좀 풀리는 거고 좀 나아지는 거지만 다시 문제 앞에 선단 말이야. 어떻게 돼야 문제가 진짜 해결돼? 내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확 올라가 있으면 문제가 아예 해결되죠. 포인트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봐야 돼요? 내가 이 영감의 구조로 보면 응답에 대한 뷰가 완전히 바뀌죠. 왜? 아예 첫 기도가 바뀔 테니까. 무슨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환경 기도하면요, 응답은요, 환경이 변화해야 돼요. 인도 기도하면요, 인도는요, 화살표여야 돼요. 그렇죠? 내적 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분 좋아져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내 기도가 아예 맨 처음부터 영혼의 기도면 소생의 응답을 받죠.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 그걸로 응답이 느껴진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의 기도를 드렸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내가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다위해달라고, 나를 이 무정행에서 건져달라고, 나를 이 불모에서 건져달라고, 내가 정말 영혼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내 안에 뭐가 느껴져? 내 영혼의 소생됨이 딱 느껴져. 내 안에 단단한 내가, 단단한 힘이 다시 오는 게 느껴져. 그럼 그게 느껴지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자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회복하시는구나. 나한테 새 생명 주시는 분이시구나. 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뭘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영혼의 기도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야, 내일 그러면 걔를 만나봐.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직장을 옮기자. 솔킷이라도 해요? 안 해요. 왜? 아니 직장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아니잖아. 영혼을 소생시키려니까 뭔 헛소리야.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면요, 뭐 그런 응답은 응답으로 들리지도 않아요. 응답이 들리지도 않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응답의 감각이 뭔지에 대한 생각과 기도의 방향이 뭔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 응답을 보는 뷰가 바뀌어요. 그러면요, 보이는 거 상관없고, 들리는 거 상관없고, 오른쪽 왼쪽 다 상관없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가가 내 응답이 돼요. 그럼 이 지점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사실은요,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 멘트의 50%가요 복음용어로 바뀌어요. 그냥 전형적으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옛날에 막 뭐 그냥 그런 유명한 분들 있잖아. 그 뭐 마틴 루이즈 존스나 뭐 이런 뭐 존 스튜어트 이런 분들 막 나 대학 때 읽던 책, 그분들의 기도 이런 거 보면 되게 겁먹부린다고 생각했어. 에이 진짜 뭐 하나님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는 따로 했겠지. 이 사람의 기도문들을 보면 복음 기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되게 그냥 설교문을 기도문이라 합시고 적어놨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내 기도가 그렇게 안 하거든. 진짜 그 기도를 하는 거야. 왜? 살다가 뭐가 어려워요? 살다가 환경이 어려워. 환경은 기도해야죠. 관계 기도해야죠. 근데 제일 먼저 신앙적으로 틀려지는 감각이 뭐예요? 걔는 느껴지는 감각이. 어? 나 지금 영적으로 감이 완전 떨어지고 있네. 영감이 완전 떨어지고 있네. 영적 감각이. 이러다 죽겠다 얘가. 오늘 점은 얘 죽었다. 얘 없어졌어. 내 마음에 막 세상 마음만 가득해. 환경이 준 마음만 가득해. 막 욕심과 이 환경으로 만족하는 마음과 세속적인 추구와 이것만 가득해. 내가 하나님 그거 다 없어졌어. 그럼 그때 아, 이게 큰일 났구나. 큰일 났네.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혼의 소생을 구하고 다시 한번 임재해달라고 하고 한번 찾아달라고 하고. 그 기도예요. 그 기도. 그래서 소생돼. 그러면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 계시면 너무 좋아. 하나님 있으니까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하나님 내 인생의 대답이야. 하나님 길과 진리 생명이고. 되게 자연스럽지. 근데 패러다임을 이쪽으로 잡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살표를 가르쳐줘서 서프라이즈를 만나게 해야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럼 인생 되게 잘 되기 전까지는 내가 신앙적으로 계속 시험이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 자체에 대해서 어떤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고 계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악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해서의 문제예요. 우리는 보여달라고 하고 이해시켜달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관화시켜서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던가, 아니면은 뭐 신비체험을 하지 않으면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가, 신비체험 한번 하면 이거 갖고 10년 우려먹고 사는 거야, 이제. 나 봤다! 막 이러고 이제. 나 지금까지 하잖아. 나 23살 때 들은 거 지금까지 얘기하잖아. 나 그때 이후로 못 들었거든?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하면 얘기하잖아. 나도 그 레파토리 하나 있어서 좋아. 그거 말고 아무 의미 없어. 그 말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구더기에 빠졌을 때 그때 내가 들었던 소리가 날 지켜줄 것 같아요? 내가 환청 들었나 보다 그렇게 돼요. 내가 환청 듣고 내 인생 이렇게 병신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된다고 구덩이에 빠지면 뭐 보고 들리고 느낀 게 뭔가 여러분들 지켜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응답은요 어디 자랑할 때나 쓰는 거지 여러분 인생을 절대 지지해 주지 않아요. 절대 지지해 주지 않아요. 보고 듣고 느끼면 뭐 내 신앙이 확실해질 것 같아요? 단단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환경을 전제해 주고 좌우 왼쪽 오른쪽 응답 그러면 이 전체에서부터 걸어 나오세요. 이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걸 해야죠. 하지만 내가 이거 하라고 맨날 주일날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기도, 영혼의 기도를 드리시고 소세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난 영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상태에 있을 때 세상 명예 다 상관없고 세상 상관없고 세상 사람 필요 없고 돈 필요 없고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응답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응답의 패러다임을 갖고 기도하고 있나 대전제나 여러분 쓰고 있는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영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가져오셔서 오늘 기도하실 때 둘 다 하세요. 하나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영혼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기도가 좀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죠? 우리가 또 질문을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니까.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내 영혼을 분명히 회복하고 계시고 회복하셨는데 내가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제 좁은 소견에 제가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하거나 오른쪽 왼쪽 분별하고 이것만 응답이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영혼의 회복을 구할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응답인지 깨달아 한편 세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